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4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은 관리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심판하든 세상의 법정이 나를 심판하든 나는 조금도 상관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내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마다 적절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폴로와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쓰인 것을 넘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편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뽐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바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처럼 내놓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에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 박해를 참고 견딥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땅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타일러 잘못을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스승은 만 명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나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가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변적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어나라 자녀를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자녀를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먼 별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역대지상 제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참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였는데 한 갈래는 2만 4천 명씩이다. 첫째 달에 복무할 첫째 갈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며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모든 부대 지휘관의 우두머리이다. 둘째 달에 복무할 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아와 사람 도대이며 그 갈래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셋째 달에 복무할 셋째 갈래의 지휘관은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바로 이 분야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아미사밧은 그 갈래의 부지휘관이다. 넷째 달에 복무할 넷째 갈래의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그의 아들 스바데가 부지휘관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할 다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할 여섯째 갈래의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다. 그의 갈래에는 2만 4천 명이 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할 일곱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발룬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할 여덟째 갈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할 아홉째 갈래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다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열째 달에 복무할 열째 갈래의 지휘관은 세라 족속에 속한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할 열한째 갈래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인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할 열둘째 갈래의 지휘관은 온열 자손의 누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갈래인은 2만 4천 명이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 아들 스바다이고 레이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볼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레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란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넨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무 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력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곡간을 맡았다. 굴루브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관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관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르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르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사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하늘에 여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바람이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온갖 최첨단을 누리면서도 영원한 숙제로 남겨있는 죽음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영원한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던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죽음의 무덤은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계속해서 부활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최초의 죽음의 통로가 되었던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죽음에서 탈출하는 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비시키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첫 사건으로 승리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죄와 생명의 내용과 함께 이해한다면 더욱 확실한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17절에서 19절은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사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놀랍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뉴스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상천외한 소식을 듣고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도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불쌍한 인간 군상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귀한 것이고 성경에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귀한 상경을 가집니다. 23절 중간에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으로 퍼집니다. 좋은 소식도 질병도 나쁜 소식도 처음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1절이죠. 그래서 시작이 되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비극과 절망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최초의 죽음의 제물이 된 사람이었고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그 후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것, 착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대표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에 바쳐진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을 따른 후예로는 생명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범죄한 조상으로 수천 대에 내려온 죽음이 역사의 줄기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오늘 내가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죽음은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 적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모든 사람을 죽음의 저주로 끌고 들어가는 죄요, 그 결과인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음의 원흉인 죄를 찾아 처결하려는 것보다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만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도 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예수도께서 첫 열매로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첫 부활의 열매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23절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25절 26절에 약속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다시 역사에 오실 때까지 왕로로 타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모든 이 역사 속에 인류 구원이 마쳐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자신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므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이죠. 오늘 우리가 역시 주님만큼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것은 이런 이유였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바를 찾아 행하려 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망을 향하여 주님처럼 호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적을 향하여 큰소리치는 것은 그만큼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큰소리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사망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도입니다. 다시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기록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7절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예언의 성취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예수도의 순종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도께서는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모범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런 예이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입니다. 앞에 24절에서 이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는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 구속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아버지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심오한 관계는 사람이 감히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때가 되어야 한 점의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들을 믿고 순종하는 주님께 붙은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잠언 11장 30절 말씀까지 읽었고 의인의 열매와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11장 31절을 읽으면서 11장 하반부에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을 천천히 읽으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쳤던 말씀들이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고 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에 담긴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학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에 담긴 분명한 의미와 세부적인 의미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담긴 분명한 의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반절에서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범할 때가 있고 그에 따른 보응, 즉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될 것이므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제 소견에는 잠언 11장 31절 상반절에 담긴 세부적인 의미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담긴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보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다시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녀로 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악인과 죄인에게 가해질 영원한 보응과 끝없이 밀려올 후에는 우리의 상상을 크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정반대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잠언 말씀들에 담긴 핵심 가치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담긴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훈계의 중요성입니다. 훈계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만 잠언에서 말씀하는 훈계는 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앞서 1장 2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담긴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좋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1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식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측은히 여기면서 꾸짖고 징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나를 엄하게 대하실 때 그 이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면서 주시는 징계를 받는 특권과 책임도 함께 주어집니다. 징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모된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된 도리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처음 볼 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서 인생을 허비하는 남들의 이야기 같지만 살아갈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부모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또 한편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동시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을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가르침을 전해줄 때는 그 아이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안내자로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지름길 없는 인생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아이에게 부모는 적절한 가르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